예, 오늘 제목은 내 기쁨의 출처 또는 근원, The Source of My Joy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쁨, 기쁨의 핵심 단어, 키워드입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낙망하고 좌절해야 당연한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또는 기뻐해야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죄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기쁨은, 즉 성도들의 기쁨은 육체의 복, 육체의 복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이제 권세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육체의 복과 그 육체의 생명, 생명을 초월하는 영원한 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은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기쁨과 정성적으로 qualitatively 정성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누리는 그 기쁨과 지금 성도로서 이 땅에 있는 기쁨은 그 본질상 정성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땅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기만 보여요. 신비롭기만 보여요. 그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출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그 히브리 말로 말했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의 출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이렇게 담대함, boldness, confidence 이거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자신감과 함께 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섞여서 나타나요.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 그 한 예로 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다가 떠오르는 예가 악인의 형통과 번영함을 보고 또 그것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다못해 실족할 뻔했던 시편 기자, 오늘 시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아삽은 그의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 그가 깨달음에서 그가 고백해서 그의 고백에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기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I'm forgiven.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받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한때 이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어깨를 짓누르는 그 큰 무게의 짐이 사라지는 시원하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기쁨, 홀가분한 기쁨,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온전히 성장하도록 변함없이 나를 양육하신다. 나를 경을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He never leaves me alone. 그가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걸 깨닫는 것이 놀라운 기쁨인데 항상 설교는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잘못했을까, 그게 느껴지면서 이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걸 할 때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런 이상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30편 1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 뜻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No longer any sacrifice for sin.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죄를 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래서 기쁨과 행복, 기쁨 joy, 행복 happiness는 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 나는 기쁘다 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요 인간 만사 모든 영역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기쁘다 그 말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기 우리 한의학의 대가가 있지만 제가 한의학의 인터넷에서 이제 그 제가 본 걸 말하면 한의학에서는 기쁨을 한자로 희, 속, 심, 기쁠 희, 속갈 속, 마음 심.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쁨을 이 심장에 속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기쁨이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뛰는 기쁨이다. 즉 한의학에서는 기쁨은 심장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이 기쁨이 낙이에요. Satisfaction and 어떤 pleasure,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장수를 누립니다. 자, 우리는 예상을 했거나 예상을 못했거나 좋은 일과 결과에 당연히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바람의 성취 많죠. 이거 말하면 끝이 없죠. 또 남녀간의 사랑에도 기쁨이 있고, 또 결혼에도 기쁨이 있고, 아이 출산에도 기쁨이 있고, 또 지난주가 뭐죠?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 수확에도, 한 해 수구의 열매에도 기쁨이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에도 기쁨이 있고, 또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 마침내 화해하는 거, 그리고 평화를 누린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등등.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은 그 차원이 달라서 세상의 좋은 일과 결과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영적 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 영원한 복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 그리고 현재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육체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갖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육체의 장막 육체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이 삼킨가 되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확 삼켜서 may be swallowed up by life.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은 기쁨으로 현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회의와 탄식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나오는 회의와 탄식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쁨 그걸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은 감사와 찬양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7절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기쁨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심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적 은혜에서 나오는 아주 고귀한 단어인데 시편 자체가 찬양이잖아요. 찬양. 찬양의 원동력이 기쁨입니다. 이 시대의 도전과 고난에서 갖는 이 불굴의 능력이 됩니다. 기쁨이. 그 어떤 것도 기뻐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기뻐한 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성령 충만해서 갖는 무서운 기쁨이다. 아, 누구한테 무섭겠어요? 무서운 기쁨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willingly 동참하며 수고를 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9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생략하고 내가 제자들이 막 기뻐서 돌아오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저는 어린아이들이 항상 아이로 생각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르친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귀신이 쫓겨난 것에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더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은요 전체가 찬양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슬픈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나 고난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토대가 시편이 찬양인데 이게 토대가 기쁨입니다. 옛날에는 시편을 몰랐는데 시편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아 시품의 파운데이션은 이게 기쁨이구나 조이구나 조이. 형통할 때나 고난에서나 변함없는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본문으로 시편 4편을 택했는데 택하거나 조금 후회를 했지만 왜냐하면 시편 4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한번 택해보자 해서 택했는데 시편 4편이 그 한 예입니다. 이 시편 4편은요 이게 개인적인 애통, 비탄, 러멘테이션, 애가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탄원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정말 잔인할 정도로 브루털리 정직합니다. 그리고 진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감사와 찬양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냥 지나치게 순진무궁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와 찬양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변적인 스페큘러티브 이론적인 theoretical 아니라 실제 삶의 행위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헌신과 희생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찬양의 제사라고 그래요. sacrifice. 여러분 sacrifice가 이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찬양 제사가 어떻게 sacrifice 없이 그거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시편 4편을 오늘과 묵상하면서 말씀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표지를 빠뜨렸는데 표지에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현악이 뭡니까? 현악기죠. 그래서 시편 33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대로 마땅할 뿐이다. 그러면서 수금으로 하프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10-stringed lyre. 비파가 열 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악기 연주하기가. 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현악기로 하라. 근데 여기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예요. 그러니까 오 God of my righteousness. 이 말은 뭐냐면 내 의는 나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아시며 나의 보호자 그리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애통, 비탄하는 시입니다. 곤란 중에 그랬는데 이게 in my distress인데 마음이 답답하고 몹시 힘든 현실의 고난에서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자, 2절 3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이 되는 그 대상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자기 고백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대상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다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또 이 부정적으로 압박하는 상황들 이것이 포함됩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분노하기보다는 주님께 아뢰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에게 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오히려 주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동력입니다. 이걸 잘 이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 속상하다, 아 괴롭다, 죽겠다, 그 죽겠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은 주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의인들은요, 불평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주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8절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본문에 그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길을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5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4절에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앞에 2절 3절에서 말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자들 가리킵니다. 표제가 뭐죠?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런데 인도자죠. 인도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한테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포함되는 겁니다. 대적 원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상황과 조건이 거슬리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노하며 죄를 범하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의의 제사라는 것도 이거 이게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the sacrifice of righteousness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는 그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통의하고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의한 심령이 의의 제사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즉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마음을 찍고 통회하는 의의 제사에는 이상하고 신비롭게 그 바탕에는 기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자신의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당황되는 그 자녀가 갑자기 사랑이 많고 자상한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나오는 본능적인 기쁨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막 뭐 어디 헤쳐갈 방법도 모르고 당황했을 때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사람의 자세 그때 막 기뻐하는 그와 같은 본능적인 기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의 요동함이 일단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미스했는지 이걸 숙고합니다. 내가 어려운 곤란과 황현 속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사면초가 있을 때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선배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미스했는가 이걸 숙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말했죠. He never leaves me alone. 이 사실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교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사람 몸 안에 있는 고름이 있는데 그 고름을 완전히 제거시지 않고 똑 뚜껑 덮고 그냥 꼬매. 그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이것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그리고 나서 굳게 일어설 때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Holy People.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는 똑똑하고 수요가 많고 잘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께 날 택하신 이유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따르면서 내 자신을 교정한 겁니다. 말씀으로. 아까 제가 앞에 시편 31편 7절 말씀을 바로 인용했죠. 거기에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6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주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악인들이 득세하며 공의와 정의가 실종한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회의와 탄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보면 환멸감이 와요. 그 다음에 비관주의가 올라옵니다. 온 방향에서 스며들어요. 특히 정치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정치적 리더십을 보게 되면 회의와 탄식이 팽배합니다. 뭐 우리 저 멀리 저 태평양 건너 떨어진 나라들 봐도 왜 이렇게 정치 지도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회의와 환멸과 비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대체 올바고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회의와 탄식의 비관적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줍니다. 그 명확한 해답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미래가 불확실한 어둠이 있고 또 회의와 탄식의 비관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게 빛인데 그 빛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아는 영적 은혜에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회의와 탄식이 비관주의가 팽배한 이런 현실에서도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곳, 그 기쁨의 출처 근원은 곧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은 늘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쁨의 출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내 기쁨의 출처. 내 기쁨의 출처는 뭡니까?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솟아오르고 그 어느 것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요 기뻐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요절 7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심하. 조이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er joy예요. 그러니까 이게 joy가 아니라 greater joy.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는 더 아닙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물질적인 충족함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타고날 때도 재물복이 있어서 돈이 많아요. 돈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안전해요. 보험회사 여러분들 여기 캐나다의 보험회사 광고가 뭡니까? 보험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돈을 지급해 줍니다. It gives peace of mind. Peace of mind. 보험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peace of mind예요. 물질적인 충족과 안전함. 그것에만 그 사람의 관점, 안목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그러한 기쁨은, 성도들의 기쁨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게 믿음과 신뢰를 두는 자 같습니다. 그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고갈되거나 변하지 않는 inexhaustible, unfluctuating joy, 강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하나 보고 싶은데 하박국 3장 17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every good perfect 기프트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습니다. He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자, 이제 8절 마지막으로 8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이 다윗은요 그를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큰 압박과 곤란한 상황인데도 편안히 발 뻗고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오직 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저도 흉내를 내려고 저녁에 잘 때마다 누워서 머리 내면 이 눈 감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의식이 없잖아요. 눈 감으면 그 다음 아침에 의식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알리면. 주님 손에 맡기고 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안전함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질적 공급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그래서 평안히 자는 말씀에 관련해서 말씀 몇 개를 보면 시편 바로 그 위에 3편 바로 4편 위에 3편 5절 6절 말씀에 내가 원래 시편 3편 4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3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시편 92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물론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일을 해도 헛것이다. 뭐가? 여호와 하나님 빠지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러면서 제가 신약성경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찾긴 찾았는데 갑자기 그걸 바꿔서 생각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 40절인데 그 앞뒤 말씀 빼고 그 부분만 읽으면 그 갈릴리 폭풍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떠올라서 나오고 싶은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이렇게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었어요. furious squall 이게 막 came up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돼요. 배가 almost swamped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자케 한 다음에 잠자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건 난 제끼고 그거는 뭐 지금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니까 폭풍과 몰아치고 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너 어떻게 평안하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쁨이란 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준비하니까 머리털 빠지겠어요. 그나마 머리털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겠어요. 완전히. 이와 관련해서 한 간증으로 한 미국인 비즈니스맨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업무상. 그러니까 업무상이 뭐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자기가 이 잡을 잃어버리면 가족을 부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갈수록 심해지는 항공 여행 공포증, 포비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는 막 극심한 공포가 몰려들어서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요 바로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실제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한 법을 마침내 터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숙제예요. 이거는 지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항공여행을 오히려 즐기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의 간증이에요. 여기에서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이 간증의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구나 그 좁은 좌석에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서 11시간씩 날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생각을 저도 바꿔서 혹시 그렇게 탈 일이 있으면 즐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한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고난에서도 매일 밤 자신의 모든 신뢰와 자신감을 주님에게 두고 잠자리에 누웁니다.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초연하게 단호하게 자신의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자리에 눕고 숙면합니다. 이러한 삶 그 바탕에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의 출처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그들이 기꺼이 감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는 건 또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5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co-heir with Christ. 아, 세상에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여러분들 부모한테 상속 물려받을 때 형제간의 재산을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기뻐하라.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기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힘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약성경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팔복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생각만 할 때도 막 excited 되잖아요. 기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의 출처가 뭐죠? 바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자신의 외적 상황이 자신의 내면적 상황을 주장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내 바깥에 있는 외부 조건에 있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된 삶에는 그의 그 내적 평강과 기쁨이 외적으로는 얼마나 취약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아세요? 진짜 취약해요. 이거 예를 들려면 좀 잔인해가지고 말 못하겠는데 외적 취약하고 연약한 거, 그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이 세상 상황이 그게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세상에 보게 되면 인정머리 하나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현실 상황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담력, 이 거치를 배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까? 저도 좀 제가 좀 할 말인데 무진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기다려요. 계속 꾸물거려요. 망설여요. 그걸 물리치고 일단 손에 잡으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아 저건 위선이다. 야 쟤는 야 기뻐하는 것은 가짜야. 위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탁월한 배우예요. 연기 배우예요. 연기 배우. 액터예요. 액터. 액트리스 액터. 여자는 액트리스. 남자는 액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타고난 배우는 어떤 배우냐면 각본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각본을 충실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달란트대로 창의적으로 연기합니다. 그게 인류 배우와 이류 배우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탁월한 배우예요. 우리의 각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함께 갖는 시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는 시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성령께로 성령 오시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 기쁨을 뺏을 수가 없으리라. 그리고 오늘 예배의 부름 인보케이션일 때 제가 낭독한 성경의 한 부분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The Lord is near.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기뻐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죠? 현재 나에게 어떠한 도전과 문제가 있는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에 앞서 가신다. 그래서 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He does not leave you alone. 그러면서 비슷한 말씀 인용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제가 결론이자 핵심이 내 기쁨의 출처는 무엇인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 바로 그분 그 주님의 신실함에 내 자신감이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서 자로 지어주신 삶의 분깃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의 이유 근거 출처를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와 명철 주셔서 이걸 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 생략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이 세상 모든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을 삼키고 이겨나간다는 것을 이 귀한 진리를 들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연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그 기쁨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